꼭정사 설립 배경부터 말씀을 해주시면은.
죽곡정사를 이제 설립하게 된 배경은 그 회봉 그 안규용 선생이 1905년 넘어서 도성군 봉내면 원봉에 이 원봉 서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당을 열어서 주로 이제 보성 지역의 선비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10여 년 가까이 교육을 해 오다가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만세 운동을 탄압했던 일제가 전국의 소학교 또는 뭐 신학교, 이를테면 이제 국립 좀 보통 이제 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지역마다 설립을 하면서 전통 서당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모두 이제 제도권 학교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함으로 해서 원봉 소숙을 더 이상 할수 이제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1920년 김이 만세 운동 이듬해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있어서 원봉 소숙을 이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회봉 선생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서당을 이끌고 갈수 없으니 모두 이제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이제 무인들을 모아놓고 했었는데 무인들 중에 몇 사람이 서당 교육을 그대로 폐쇄할 수 없다 해서 이를테면 봉내면 원봉 마을 바로 앞에 들어선 이 국민학교하고 먼 곳에다가 이를테면 이제 서당을 계속 서당터를 잡아서 서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봉내면을 전부 이 답사를 하고 가장 급수한 곳, 이를테면 그런 이 일제의 그런 이 강압적인 문화 정책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서당 자리를 마련한 곳이 바로 봉내면 진봉리 월랑동 현재 이 죽곡정사 터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죽곡정사가 있던 그 월랑동은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가장 쓸만한 집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1920년 11월 무렵인데 구입을 해서 일단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회봉 선생은 마침 아버지 상을 당해서 그 서당으로 바로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21년에 비로소 이제 서당으로 들어가서 죽곡정사로 들어가서 이를테면 서당 이름도 이제 죽곡정사라고 명명을 하고 또이 죽곡정사에서 공부하는 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학칙인 죽곡정사 약속이라든가 뭐 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죽곡정사 강안이라든가 이뭐 약속 이런 그 회봉의 글을 보면은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은 뭐 귀족이고 서민이고 뭐 천민이고 상관없이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을 오픈시키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약속이죠.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 보성, 화순, 뭐 고흥, 광주 이쪽 지역에 이제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곡정사 뭐 현판, 뭐 기문, 뭐 주련 이런 것들도 이제 갖추고 주변에 뭐 경관 또는 뭐 조경 이런 것도 차근차근 해 나감으로써 주곡정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갖추어지게 됐고 동시에 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도 이제 발간을 하기 시작해서
뭐뭐를 했대요.
목판으로 해서 이를테면 동몽수지라든지 주문지결이라든지 향내합편이라든지 이자학칙이라든지 이런 뭐네 종의 이 교재도 발간을 했고
주곡정사에서 발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판을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죠.
그 목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현재도
목판이
있어요?
현재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목판으로 해서 한 100여 판이 남아 있는데
오, 많이 있네.
그 중에 몇개 판목은 이제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된 것은 이를테면 이 여순 사건이나 한국 동란 과정에서 이를테면 빨치산이라든지 인민군들이 그때 이 주곡정사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그 판목을 몇 개를 빼가지고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훼손이 됐고 나머지는 아주 온전한 상태로 지금도 잘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20년 20한 1년, 2년, 3년부터 시작해서 1929년까지 이 목판 작업을 통해서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들은 주로 이제 아동들 계몽 교육서로 활용을 했고 또이 특히 이제 향내 합편과 같은 책은 이를테면 무너져가는 그 예학 또는 예속 예절 풍속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재건하고 향촌사회에 이런 이 예속 문화가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하나의 목적으로 발간된 책인데 그래서 아마 이 보성이 다른 지역보다 예항으로서 예절이나 예속을 중시하는 그런 이 학풍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런 배경은 회봉의 그런 그 향내 합편과 같은 이런 책을 발간해서 보급하고 또 교육하고 특히 이 회봉의 이 주곡정사에서는 상례비호라고 하는 책을
풍례비호?
상례비호
예.
사계 김장생 선생이 만든 상례에 관한 그런 서적인데 이 상례비호를 필독서로 그렇게 교육 과정에 설정을 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생 중에서 이 상례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그런 이 문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보성이 예향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치게 된 데는 이런 이 향내 합편과 이 상례비호
상례비호.
기타 예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죠. 그런데 1930년 무렵에 일제가 이 식민지 정책 또는 또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신민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국정사도 이제 일제의 이 허가, 인가를 받아야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어서 회봉은 일본인들에게 그런 굴욕적인 인가를 받아서 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역시 주국정사도 이제 폐쇄를 하고 지리산 아주 문수동 계곡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은둔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그 장소가 지금도 있나요?
그 장소는 지리산에 지금도 있죠. 문수동 계곡 제일 끝에 마을 밤째 마을에서도 산으로 한 200m 올라간 그야말로 세상과 절연된 그런 그 산 속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학문과 수양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1934년이죠. 그래서 1934년에서 36년까지 약 3년간 지리산 문수동에 응가하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도 나중에 이제 제자 박규현의 일기가 문제가 되어서 또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구례 경찰서에 수감이 되고 나중에는 광주 고등 경찰청까지 이감이 되어서 신문을 받고 취재를 받고 약 한 3개월 가까이 유추장에서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는 이제 무죄로 방면되어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고생 많이
어찌됐든 간에 1921년에서 34년 무렵까지 주국정사는 이 호남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하나의 서당으로서 여러 가지 이 일단 교육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그리고 저술 이런 그리고 이 유교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유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그 유서 깊은 그런 서당이어서 작년 2015년 12월에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279호로 그렇게 지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문화재로서 보존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이제 보존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문화재가 이제 된 거죠.
회봉 인품은 어떠셨을까요? 뭐 그런 분들은 주로 문학 작품도 이렇게 남기시던데.
회봉의 인품은 그 회봉이 남긴 문집이 회봉유고라고 있는데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봉유고의 행장이라든지 그리고 제자들이나 이 친구들이 쓴 이를테면 뭐 유사라든지 또 언행록 이런 것 이런 곳에 잘 드러나 있죠. 회봉은 키가 상당히 컸었고 또 이 안광이 눈빛이 아주 형형해서 좌중을 이 압도할 만큼 타고난 이 인품이나 자질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심성도 대단히 이 너그럽고 너그러우면서도 때로는 아주 이 시비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았던 그런 이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 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이를테면 사당의 스승으로서 교육 부분에 남긴 아주 기억할 만한 또 평가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회봉은 이 교육을 시키면서 일종의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서 교육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유교의 경전이겠죠. 유교의 경전, 이를테면 소학, 뭐 대학, 논어, 뭐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뭐 예기, 춘추, 이런 이제 주요 경전을 교육을 했고, 때로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의 역사나 이 조선의 역사를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비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를테면 문장, 문학에도 이 관심을 쏟아서 이를테면 문사철 이런 세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었고, 또 이를테면 거문고 음악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거문고나 가야금을 이를테면 갖추어 놓고 비치해 두고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해보도
마음만
못하고.
있었지 실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코우스가 뒤쪽 편에다가 이 활쏘기 활터를 만들어서 일단 공부하는 중간중간 심신의 수양 차원에서 이 활쏘기 교육을 하려고 그 터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는 전해 오는데,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행해지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회봉은 교육할 때 가장 이제 중요시 했던 것이 이를테면 이 분별력,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생각과 행동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이제
그렇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과 상황, 공간 속에서 매 순간 내 사고와 이 행동이 옳음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가장 강조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이 교육, 인간의 본연성을 항상 보존하면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 교육, 이것을 대단히 중시했던 그런 교육자였죠.
요즘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깨어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할 때도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양지와 선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양능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양지와 양능, 이런 그 인간의 타고난 그런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양지와 양능의 타고난 소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육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강압적인 교육이라든가 뭐 맹목적인 주입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타고난 심성에서 우러나는 그런 교육. 그래서 차분히 가르치고 모르면 정말 알 때까지 차근차근 가르치는 이런 교육. 그런 교육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근데
교육을
죽곡정사가 지금 문화재가 되기까지는 회봉이 가신 뒤로도 그걸 이렇게 존속시킬 수 있는 관리가 있어야 될 건데, 누가
그래서
그거를 다 했어요?
회봉 선생은 그래서 이 서당 교육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제자들의 또 문인들의 그런 이 학문 과정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또 평가하는 차원에서 강회를 아주 중시했죠. 그래서 이 죽곡정사를 열자마자 이 강회를 정시화한 거죠. 그래서 봄, 가을로 크게 강회를 열고 또 매달 강회를 열어서 그걸 이제 월강회라고 하는데 매달 강회를 열고 1년에 두 차례 큰 강회를 열어서 서당에 입문한 이 학생들의 그런 이 어떤 공부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 보성 지역 그리고 그 여타 지역의 많은 선비들도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강의에는 어쨌든 간에 회봉이 세상을 떠났던 1959년까지 지속이 되었죠. 거의 매해 빠뜨리지 않고 그 강의가 지속이 된 것이 어찌 보면 이 죽곡정사가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도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유림들이 애착을 가지고 죽곡정사를 보존하려고 했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봉 선생은 죽곡정사가 자기 사후에도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주변에 어떤 전답을 마련한다든지 또 무슨 계를 만든다든지 해서
향약계가 그건가요?
뭐 죽곡정사 자체 뭐 향약은 없죠.
아니,
그
그
이제
진봉
진봉
마을에
마을이 이제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약계라는 게 나오던데.
진봉 마을의 뭐 사상계라든가 뭐 이제 향약계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마을의 공동체 사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에서 사상계 뭐 향약계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고 죽곡정사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강회라든가 일종의 뭐 종현계 뭐 이런 계들이 일종의 죽곡정사를 이끌어가는
종연케.
종현계라고 있어요. 이를테면 회봉 선생이 연재 송병선 선생 문인이기 때문에 연재를 추앙하는 의미에서 계를 만든 게 종현계인데 이 종현계를 만들어서 그 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현계를 하나의 또 배경으로 해서 연재성을 추앙하는 그런 지역의 유림들이 또 결속이 되어서 또 죽곡정사가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연재 스님한테는 언제 공부를 하러 가셨었대요?
1902년 무렵에 연재 선생을 이제 뵈러 가는데 연재 선생이 나중에 이제 1905년 12월에 이제 음독 자결을 함으로 해서 연재 선생 문화에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학문을 하지는 못했죠.
안타깝네.
그리고 회봉 선생은 이 차를 굉장히 즐겨 마셨던 분인데, 그래서 매년 집 주변에 있는 산에서 차를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장만해서 항상 차 보따리를 놔두고 차를 이렇게 다려서 손님이 오거나 또는 뭐 제사 때 또는 뭐 가족들에게
네.
차를 쭉 자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차에 대해서 애찬하는 차를 애찬하는 그런 시라든지 또 차를 애찬하는 이 산문을 남겼죠. 그래서 차시라든가 차설 뭐 이런 글도 남겼고
한문으로 쓰셨을 건데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뭐이 차시는 이제 장편 시로 되어 있어서 차를 마시면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장편 시로 남긴 게 이제 차시가 있고 차설은 역시 차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산문으로 쓴게 있는데
그러면 회봉이 87세까지 읽기셨던데 차를 많이 드셔서 장수하셨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여간 이
차 많이 먹어야 되겠네.
차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차를 다려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마실 수 있도록 차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따라 주셨던 분이고 또 제사 때도 반드시 차를 올려서 차례의 의미를 갖다가 되새겼던 분이고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금강산에 만물상이 다 있는데 만물이 다 있는데 차가 없는 것이 참 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남기셨죠.
아이고.
그래서 보성이 뭐 차의 고향으로 뭐 알려져 있지만은 정말 차를 사랑한 그런 진정한 다인은 회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차를 사랑하고 애찬했던 분입니다.
그래도 죽곡정사가 지금 보면은 잘 수호가 돼 있잖아요. 가신 뒤로도 지금까지 뭐 거의 한 70여 년이 흘렀는데 그걸 이렇게 그 관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고생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던데 그런데 보면은
그렇죠. 회봉의 죽곡정사가 지금까지도 건물이나 주변 뭐 조경이나 그리고 현재도 월광회가 이 존속이 된 데는 그 회봉의 둘째 아들인 이 봉산 안종선이란 분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을 하죠. 회봉이 195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들 봉산이 이제 죽곡정사를 맡아서 운영하고 경영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 월광회를 계속 중단이 되지 않도록 존속을 시켜서 매달 강회를 하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매달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이제 춘추로 월광회 날짜를 정해서 지역의 이 유림들, 유림들이 모여서 이 강회를 치르고 또 시회도 함께 겸해서 이 치르는 모습을 줄곧 이제 우리가 보아왔고 또 봉사는 뭐 강회뿐만 아니라 또 60년, 70년 때이 지역에서 이 한문 교육을 받고자 했던 다수의 학자들, 선비들을 갖다가 또 받아들여서 문인으로 뭐 그렇게 이제 배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도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한국 고전 번역원의 송기채라고 하는 분이죠. 고흥에서 살다가 봉산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죽곡중사로 들어와가지고 몇년 동안 그 밑에 집에서 살면서 한번 공부를 했고, 나중에 80년 이후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죽곡정사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하려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학비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 안 받으면?
회봉이나 그 아들 봉산이 죽곡정사에서 이 교육할 때
네.
학비는 전혀 받지 않았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 가정에 재산이 좀 있었고, 또 무슨 교육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비는 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먹을
그냥
수 있는
사비로.
식량만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몇 달이 됐든지 거기서 교육을 했고, 심지어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선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까지 교육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재물욕이라든가 그런 명예욕을 떠나서 정말 유교 경전이 담고 있는 그런 진리와 이상, 꼭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들,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교육했던 그런 공간이 죽곡정사였고,
여자 입장으로 가족들은 힘들었을 것
물론 좀 힘들었겠죠.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이런 전통 서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선비들을 길러내고, 또 죽곡정사에 그런 선비들이 모여서 유교 문화와 정신을 꽃피운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이 죽곡정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만족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클 수도 있죠, 나중까지는. 아이, 고맙습니다.